제가 이 계시록 2장에 우리가 계시록을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쭉 계시록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계시록의 이 말씀을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경험하는 우리 사회가 이 문화가 이 성적인 그런 혼란, 문란한 그런 일들이 매우 지극히 당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그런 방향을 바꿔가고 노골적으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과 상치되는 그런 일을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성적인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좀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버가모 교회는요, 성적인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이 성적 문제로 이 혼란을 겪는 모습의 전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인사드릴 때 Happy 4th of July 그랬잖아요. 독립기념일. 예. 우리에게는 그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이 나라가 시작이 될 때, 이 나라의 이 파운딩 파더라고 그러죠. 이게 국부들이 그 같은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이 나라가 어떤 그런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전체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한 50여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다 디비니티 스쿨이라든지 세미나리, 그러니까 신학교 과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공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나라가 시작될 때는 그와 같은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 그리고 국가가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같은 경우에 대놓고 어떤 퍼레이드가 일어날 거예요. 어떤 퍼레이드냐면 이 4th of July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는 그런 일을 위해서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자기들의 경축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그 미디어 같은 데서는 굉장히 조장을 하고 장려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이 사회는 남자, 누가 여자를 만들었느냐. 모든 그런 성적인 그런 오픈네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냐. 그게 자유다. 이렇게 굉장히 그런 분위기를 이제 조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경험했던 여느 때하고는 다른 그런 때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지 말씀을 하세요. 동시에 그냥 간신히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닌 풍성한 교회, 결실 맺는 우리 믿는 자의 인생, 또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전해 주실 때이 말씀을 하세요. 날카로운 양날카를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읽으셨지만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카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카로운 양날카를 가지신 분. 제가 이렇게 양날카를 하면서 제 입을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비전을 봤잖아요. 그 비전을 보면서 그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Revelation. 그래서 이게 요한의 계시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이런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본 이상입니다. 비전이죠. 그러니까 주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주님 입에서 양날 칼이 나오는 걸 보았다고 했어요. 이제 이 양날 칼을 묘사하는 이 성경의 언어는 어떻게 지금까지 상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소형 검이 아닙니다. 단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입에서 뭔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참 아주 썩 좋지 않은 그런 비교이겠지만은 무슨 저 멧돼지 무슨 송곳니가 부쩍 나온 예수님도 그런 송곳니가 나오셨나 그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상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좀 새롭게 좀 바꾸실 필요가 있는데 양날 칼이라고 했을 때 이 양날이 선 그 검을 얘기할 때는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대거라 그러죠. 바로 이게 전투에서 한 그 거리에서 전투에서 사는 그런 검이 아닙니다. 이 검은 크기가 5 feet. 그러니까 우리가 5 feet이면 제가 이만큼 될 거예요. 이런 검이에요. 양날 검이에요. 그래서 그 칼은요 싸울 때 사용을 했던 건데 그거는 그냥 상대 적군이 있으면은 적군이 뭐 이 투구를 쓰고 이 암호를 했잖아요. 이게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칼로는 뭘 하는 거냐면은 그냥 두쪽 내는 거예요. 예, 이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양날이 선 검이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확 드러나야 버리게 하는 엄청난 세기의 그런 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날선 검, 양날 칼로 묘사하는 부분이 여럿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죠. 예. 같이 찾아보고자 올리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양날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 칼을 설명해 드렸듯이 휘둘러 댈 때 그것을 막아가지고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칼이라 했는데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내지고 드러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는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Accountable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날 칼이니까 이 한쪽에 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는데 한쪽에 면은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골수 속에 뭐가 있을까요? 쪼개 보신 분 안 계시니까 쪼개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골수 속에 사람이 예,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죠? 생각이에요. 생각. 즉 양날 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찌를 때 우리에게 노출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속 깊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무리 꽁꽁 감추고 나밖에는 모르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 생각이 드러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선한 고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 때 싱숭생숭하면 좀 더 기다려보세요. 더욱더 쪼개 가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 면으로는 사람이 품은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나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모르잖아요. 오늘이 이런 것 같은데 내일은 확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감정이죠. 그런데 그 감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도, 그 감정이 무엇인지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라고 하셨나요? 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드시는 그 검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숨겨놓고 꽁꽁 묶어놓은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해가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한 말씀을 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의도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리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문법적인 어떤 그런 거 시적인 표현은 어떻게 하고 뭐 이 서신서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만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의 세계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의 본질인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본질적인 그런 정체인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니 우리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때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많은 그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참으로 기가 막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시큰둥하게 봤던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정말 말씀이 우리를 쪼개기 시작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라는 선한 고민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렇듯 말씀은 양날 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도를 보여줘요.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 양심이라는 문제 감정도 포함되어 있는 그 문제를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날 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말씀인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된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양날 검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버가모 교회에 다가오셨을까요? 말씀이 아니면은 그들이 있는 그 상태를 그들은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이어서 이제 정말 그들의 정체, 지금 처해 있는 확실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 즉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라는 그 지역. 근데 그 버가모가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요. 버가모 교인들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사는 곳이 흉악하다고 해도 사탄의 왕좌가 될 말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진짜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이 영적인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뭐든지 좀 편하게 좀 부드럽게 관대하게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 사탄의 왕좌가 있고 사탄이 살고 있어요. 사탄의 활동이 엄청나게 사탄이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대단한 곳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다 하는 거예요. 버가모는 이렇듯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사단의 영향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버가모는 로마 제국이 이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아시죠? 예. 터키 지역에 이 일곱 교회가 다 있었어요. 일곱 교회가 다 있었고 그 중에 일곱 교회가 보통 한 50마일 뭐 40마일 이렇게 촘촘하게 그 지역을 둘러싸는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가장 그 위쪽에 위치했던 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도시를 수도로 세워놨어요. 그 수도가 바로 버가모예요. 우리 아리조나 따지면은 어디가 될까요? 피닉스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장 번성하고 중심되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떤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특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로마 황제가 신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심벌을 만들어가지고 그 심벌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문화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그 상징인 심벌들은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끌어내리죠. 그래서 예전에 2년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죠? 동상들을 마구 잡아내려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왜 그렇죠? 그 상징이니까. 문화가 얘기하는 상징이니까. 새로운 문화가 이제는 등장해 되니까 뭐 조지 워싱턴이건 뭐 아브라함 링컨이건 다 끌어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콜럼버스 상이건 다 끌어내리고 우리가 원하는 상을 세운다. 요즘에 뭐 대학교 이름들도 많이 바꾼다 그래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 뭐로 바꿀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렇죠? 상징이에요. 어떤 문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 권력에 장악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만들어 놓은 게 버가모에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로마 황제가 신이다. 즉 이 교회로 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적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은 바로 로마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참으로 황당한 일을 겪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로마 제국은 어때요? 교회를 볼 때 기분 나쁜 거예요. 황제가 신이라면 신 줄 알고 접득 절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무슨 하나님이 대수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티예요. 버가모 지역은 엔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엔티 예수님이었어요. 다 안티였어요. 그 사단의 활동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동시에 사단의 왕자가 있는 자리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커다란 보좌와 같은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 보좌에 앉는 신을 어떤 그런 그 고고학자들은 거기에 제우스 신이 앉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우스 신을 아시죠? 그런 신화적인 그런 그 인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 신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신이 통치한다고 하는 그 의자, 커다란 보좌를 만들어놨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어떻게, 최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속에 그 보좌가 옮겨졌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것을 발굴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버가모, 터키에 있었던 이 버가모 지역의 그 보좌를 어디로 옮겼냐면은 동독으로 옮겼던 역사가 있습니다. East Germany. 글로 옮긴 거예요. 사단의 보좌가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독일이 어떤 일이 있었죠? 나치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배후에서 일어난 일에 젊으니까 또다시 고개를 들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데가 다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를 깨우셨던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사단의 보좌가 있고 사단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건 너무 지금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기준, 가치관, 밸류를 다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속속들이 그냥 대놓고 드러나고 있다면 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그냥 리버럴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언제나 활동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목적이 뭐죠? 다른 하나님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 동상 끌어내고 다른 동상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힘의 정점을 세워가겠다고 하는 것. 그 배우는 누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존재는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버가모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잘 보시면 이런 칭찬을 합니다. 이런 칭찬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참된 그런 본질적인 그 같은 모습을 잘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예수님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가장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근간을 이루는 그 교리를 그들은 굳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이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의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최초로 순교당한 최초의 순교자예요. 우리 뭐 한국 교회들 보면은 최초의 한국 교회 순교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바로 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안디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그렇게 그가 순교당할 때 쉽게 죽지를 못했어요. 가장 편하게 죽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혹시 아시는지, 이게 저기 목 잘리는 거예요. 그럼 팍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우리 순교할 때 목 잘리면 당합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러나 사실은 그래요, 진짜로. 예, 오랫동안 고통 없이. 그런데 이 안디바는 죽을 때 그렇게 죽지 못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냐면 커다란 그 황소 형상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황소는 언제나 힘의 상징이죠. 힘이에요, 권세. 그 힘의 상징인데 그 황소가 이제 그 쇠로 만들었는데 쇠를 달구고 달궜습니다. 쇠가 달궈지면 처음에 어떻게 되죠? 빨갛게 되죠. 더 뜨겁게 달구면 어떤 색이 되나요? 온도가 올라면 흰색이 된다 그래요. 하얗게 만들어 놓고 안디바를 거기다가 예,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스트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칭찬이 뭐예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거의 이들은 죽음까지도 감당을 해내겠다는 순교자의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바른 교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교리, 그 다음에는 아주 용감한 믿음,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버가모 교회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교회죠. 귀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튼튼히 시작한 그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해서도 순교에 대해서도 그 외부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교회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남으랄 것이 있다. 두 가지예요. 사실은 보면 너희 가운데 첫 번째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잘 보세요, 발람은 발락을 시켰어요. 발락이 발람을 시킨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예, 이름이. 근데 이게 중요한 거라 제가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어요. 누가 누굴 시키는지 잘 보셔야 돼요.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올무라는 말이 참 신기해요. 그 영어 성경에는 enticing이라고 해요. 사로잡는 거예요. 유혹시키는 거예요.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문제가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2022년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 뿌리가 흔들려버리는 그 일이 여기에 있어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이 발람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민수기서죠. 민수기에서 25장에 보면은 바로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서부터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오다가 25장에 거의 결론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발람하면 떠오르는 짐승이 있죠. 예, 나귀, 말하는 나귀. 예, 예, 그거 이제 가서 보시고요. 말하는 나귀가 성경에 있나? 있습니다. 예, 네. 예. 아, 여하튼 간단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 이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대변했었던 그런 일들도 했었던 그 자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어요. 근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을 하면서 그 땅을 지나가게 되니까 모압 왕이 싫어했던 거예요. 이들이 점점 세력이 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아버리고 쓰러뜨려야 할 텐데 너무 세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낸 게 그러면은 저주를 하면 되겠구나. 저주를 하면 되겠구나. 요즘에도 그 저주하는 거 막 동원하는 사람들 있죠.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콕 찌르고. 그건 어디 사극에나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도 하는 거 아세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하튼 저주를 하는 거, 예, 저주를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수소문을 하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미디안 지방에 바로 옆에 지방 미디안 지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예, 돈을 보내는 거예요. 브라이브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돈이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발람은 어떻게 하나요? 오, 그런 일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돈은 좋은데 에라 모르겠다.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쪽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면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축복하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죠? 발람이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발락이 막 화를 내면서 저주하라니까 당신 왜 축복하시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발람은 그 마음에 사특함이 이미 오래 생겼고 이미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시록 2장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시켰어요. 발락이 처음에 저주를 부탁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일의 꾀를 누가 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외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길 수 있어요. 내적인 어떤 그런 타협이 있고 무너짐이 있으면 흔들려요.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 번인가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기록을 보면 이제 발람은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즉 올물 놓고 지내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했다. 그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저주는 안 되니까 그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발락한테. 발락 왕이시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면 될 것이요. 얼마나 사특한 자예요 발람이. 어떤 사람들은 발람이 뭐 초이스가 있었나 뭐 하나님께서 또 안 간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고 그럼 갔지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속에 깊이 그 간악함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말고 다른 성경 부분을 보면은 간악한 자라고 발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 일을 했었냐면은 이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당신이 모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 그 다음에 미디안 여인들 아리따운 그런 여인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을 모으게 한 거예요. 그 여인들을 쫙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그 여인들이 등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무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댄스를 이렇게 뭐 했던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정들이 보고 있다. 저 뭐지? 왜 저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지?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 자꾸만 가까이 다가오네요. 어깨춤도 추고 막 약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 중에 이스라엘 장정 중에 하나가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보고 올게. 돌아온 거 보니까 술 이렇게 취해가지고 너무 좋아 뭐 이러는 거예요. 오? 또 몇 명 나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냥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엔터테인했던 그 음식은 누구에게 먼저 바쳐진 것일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올무를 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께에서 나왔어요? 발람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자에게서. 우리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교회의 약점이라고 봤던 것이 뭐예요? 이 음란의 문제예요. 아무리 강해도 성적인 그런 문란 가지고 꿰뚫기 시작하면 남자들 넘어가 하는 거예요. 남자들 넘어가. 이 구약 성경에 지금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지금 어느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신약 교회인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음란의 문제가 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가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다 육신의 그 만족도 필요한 거 아니야. 문화가 다 그런 거고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야. 발람은 그걸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도 지금 그 버가모 지역에 그 같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제들과 쉽게 사람들은 음란을 저질렀던 그 분위기, 그 문화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문화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문화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님이 요즘에 보는 컬처에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들 어떤 게 있나요? 그런데 크리스천 밸류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죠? 혹시나 문화가 얘기하는 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교회가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는 없나요? 문화가 허용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 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폐쇄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그것이 대립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스탑, 문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문화가 다 그런데 아빠 엄마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 지금 사람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양날 칼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그걸 우리가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 게임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들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어웨어한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신전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고기 퀄리티가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싸요 그냥. 이거 다른 데 가면은 막 원 파운드에 10불인데 거기 가면 1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입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아이 그거 있잖아 거기 그 우상 신전 있잖아 거기 가면 베스트 퀄리티 초이스 미트가 너무 싸. 우리 그런 데 가면 또 어떻게? 그래도 가가지고 잠깐만 그냥 잠깐만 그냥 장만 보고 음식 한번 먹고 오자는 건데 뭐 그게 나쁘겠어. 그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 가가지고 갔다 오더니 너무 좋아.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똑같이 발람. 발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 일을 했더지. 버가모 교회도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또 하는 소리가 우리 거기에 거기 우상 가게에 가가지고 우리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좀 같이 갈까? 또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 곤란한 곳이지만 그래도 전도차, 전도 목적으로 가줘야지.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점심 같이 먹고 보니까 또 와인도 왜 이렇게 싼지. 와인도 그냥 가장 베스트 퀄리티 와인이 한 병에 2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30불인데 또 따라주고 아마 시중 드는 그런 여인들도 어쩜 그렇게 매너가 좋은지 막 따라주고 마시라 그러고 더 상냥하게 웃고 어깨를 살랑살랑 흔들고 막 다 좋은 거예요. 분위기 너무 좋다 이거. 그래서 자꾸 마시다 보니까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날 아침인데 거기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어떤 다른 사람이 자고 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쉬쉬했는데 나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얻었어요. 그게 뭐 잘못이야. 우리 같이 그룹을 형성하자. 그래서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그게 뭐 대수야? 문화가 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셨다면요.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할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결실이 없다는 그 인생은 그 교회는 결실이 없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짧아요. 오늘 예배 드리시느라고 오늘 오셨잖아요. 하루가 줄었습니다. 이제 사실날 하루가 어쩌면 그렇게 좀 침울한 얘기를 하는가 목사는 그러실지 몰라요. 자기는 휴가 갔다 오고선 침울한 얘기하는구나 뭐 그러실지 몰라요. 여하튼 그게 사실이에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오래 살아도 70, 강건해도 80이요. 사람의 연수가 날아가나이다. 영어로 표현이 잘 돼서 fly away. 뭐 새가 날아가듯이 fly away.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또 하루가 금방 fly away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짧아요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길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짧은 것을 보고 짧은 삶을 살면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실을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음란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고민하고 매일 그렇게 지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그러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잘 극복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가 음란의 그런 문제, 은혜의 문제 너무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님은 좀 어떠세요? 음란의 문제 없으세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째려 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 없으시죠? 예, 맞아요. 이 아멘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 음란의 문제가 참 너무도 우리 가까이 있어요. 음란의 문화는 사실은 어디 가고 좀 으슥한 그런 곳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손만 뻗치면 음란이 다가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손만 요만큼 뻗치면 음란과 접촉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셀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셀폰들 주머니에 있죠? 거기 탁 닿죠? 그 손만 그만큼만 뻗치면 음란 사이트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 사이트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찾고 내 정보를 찾으려고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보는데 이상한 광고들이 뜨느냐. 그리고 꼭 광고가 하고 무슨 뭐 이 상품을 선전하는데 왜 과대 노출된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지. 왜? 처음엔 싫어해요. 아 정말 짜증나. 조금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찾는데 또 비슷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 또 그러네. 요번엔 조금 좀 덜 짜증이 나요. 그 다음날 보는데 또 나와요. 도대체 뭔데 자꾸만 나오지. 더 자세히 보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들고 연구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아주 간단하게 작은 어떤 그러한 그냥 인포메이션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슬금슬금 어디로 가요? 음란의 수렁에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셀폰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용을 해요. 그러나 혹시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그런 셀폰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만 음란 문화 속에 쉽게 오픈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는 않으세요? 예전에는 이럴 수는 없어 했지만 지금은 캐주얼하게 우휴 참네 이렇게 이런 정도로 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가까이 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작고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결정들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하게 됐지? 이런 걸 보고 있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런 죄를 이기려면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 있잖아요. 영적 훈련, 디시플린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냥 경계를 세우는 일이에요. Draw a line. 경계를 긋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셀폰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경계를 세우는가? 내가 셀폰이 없으니까 이게 셀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셀폰을 딱 짚고 그 다음에는 움직이기 전에 내가 뭐를 설정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셀폰. 그러나 내가 먼저 그거는 경계선. 그거 뭐냐면 내가 이 셀폰을 볼 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선을 거는 것에는 나의 아이들이 있고 내 가족이 있어. 내가 그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의 경계선이에요. 우리 각자는 다른 그런 경계선을 그려낼 거예요. 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랬듯이 결코 거기에 얼굴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도망가겠다. 셀폰 받았는데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경계선을 우리 각자는 만들어야 돼요. 이 경계는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계가 있을 때 우리 집에 담이 있잖아요. 그 담을 왜 만들죠? 내가 그 안에는 보호받는 거기 때문에 담을 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 담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면 유혹에 가까이 가기 전에 훨씬 멀리서부터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지금 이제 이 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교회가 완전히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 그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음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촘촘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의 음란을 저질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 보기만 해도 죄라고 하시는 게 아니면 당연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여인을 볼 때 음욕의 마음으로 보면 이미 음란에 죄를 저지르는 그 거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었기에 여인을 딱 봤을 때 거기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경계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 먼저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경계를 세워놔야 한다. 그것이 음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기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세워놓는 거예요. 경계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의 문화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문제는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정말 심해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저 심각한 얘기는요 영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뉴스를 보면 두 살짜리가 뭘 알아요? 두 살짜리가 자기 성 전환을 수술을 받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 두 살짜리가 어떤 그런 디스먼트가 뭐가 있어요?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그렇듯 비기독교적인 문화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있어야죠. 문화를 너무 나쁘게 퇴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퇴폐적인 문화는 퇴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너무 고압적이고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 일이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교회를 그냥 완전히 뿌리째 흔드는 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발람을 따르는 그 자들의 문제가 있다. 매우 매우 심각한 것이다. 또 하나가 있는데 다른 문제가 뭐냐면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즉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흔드는 그 일과 같이 너에게 또 있는 일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적 프라이드에 취해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 교만에 취해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그런 말은요. 이 성경 원어에서 니카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니카오에서 나이키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나이키 신발 같은 거, 뭐 옷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나이키가 이제 여기서요, 그 어떤 헬라어에서 가지고 온 상표예요. 근데 그 나이키의 그 뜻은 아시는 것처럼 빅터라는 뜻이죠. 승리자. 예, 승리. 근데 여기서도 지금 로마서 8장에도 있지만은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이 니골라당이라고 했을 때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즉 니골라당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사람들 중에 승리한 자들 즉 여러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은 승리한 특별한 어떤 그런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영적인 그런 힘과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자들이다. 니골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문제는 교회 일부분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특별하고 신비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영적으로 구별이 된다.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자기들의 어떤 신비로운 그룹을 형성했던 거예요. 니골라. 그 교회들이 빠진 유혹이 뭐예요? 예, 특별한 영적 힘을 지녔다. 아, 프라이드죠. 아, 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런 관계가 있어. 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두 가지 문제 있는데 하나는 몸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뭐죠? 생각에 관련된 거예요. 몸에 대한 건 뭐죠? 성적인 유혹. 생각에 대한 건 뭐죠? 마음의 프라이드의 문제. 이게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기가 막힌 쐐기들이에요. 교회 무너지기 쉬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지켜주시지. 맞아요. 성령을 근신케 하면서 니골라당이 생겼고 발람을 따르는 그룹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대해서 언제나 깨어있어야 되고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음란의 그런 문제 잘 해결하고 있는가? 영적 프라이드에 대한 문제 내가 잘 극복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을 하시는데 보세요. 16절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다시 하세요. 그러니 16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회개가 뭐죠? 그 길로 계속 가는 거 아니잖아요. 깨달았으면 양날 검으로 우리가 쪼개졌으면 문제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야 해요. 주께서 원하시는 길. 회개가 안 되면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여기는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 칼은 심판의 칼이에요.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치유를 하시기 위해 도려내시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게 계시록의 기록이잖아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들 숨은 문제들을 노출할 때 계속 우리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 부끄럽고 불쾌하고 내가 정죄받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은 나를 살리는구나. 이렇듯 나의 이 문제를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참으로 내가 순간에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대면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다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고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회복시키셔서 주의 사람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으로 결실을 맺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떨 때는 참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떤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감사 제목이 주보에 나오는 거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좀 올라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예외가 아니에요. 너무도 영적인 그런 그 시험 유혹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대놓고 그냥 육적인 그런 시험이 굉장히 많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예 같은 거 저는 이미 그 경험을 해보고 너무도 위험한 마치 지뢰를 받는 듯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잘 이런 유혹에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건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어요. 나는 그 문제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얼마 후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 문제. 참 이상해요. 영적인 프라이드의 문제예요. 오히려 경계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경계를 세우죠. 자 이제 예수님이 17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 지키는 이런 유혹에 잘 지키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을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감추어둔 만나, 그 다음에는 새 이름인데 그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뭐죠? 참으로 은밀하죠. 바로 예수님과 그 깊이 있는 사귐을 이런 문제, 영적 프라이드를 경계하고 음란의 그런 문화, 문화에 있지만은 문화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바로 주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양회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사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먹고 만족하느냐? 가장 초이스미스 먹어서 더 좋은 것들을 가져서 그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거? 아니다. 숨겨진 만나가 너희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숨겨진 만나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만나는 결국은 누구죠?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깊은 사귐을 갖기 원하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문화 속에 있지만 문화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역류시켜버릴 수 있는 그 가정, 그 크리스천, 그리고 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시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의 테이블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오늘은 좀 이런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또는 어떨 때는 모르게 우리가 범죄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도 있고 고백하지 않은 것들이 또 있는데 주님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 그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빵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내 몸. 우리를 위해, 우리의 성결을 위해,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위해 삶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 우리가 그 떡을 이제 받습니다. 예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을 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랬었어요. 그 피, 주님의 피. 그 주님의 피를 거부할 수 있는 죄악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덮어주면 사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면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강한 죄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모든 주님 앞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죄의 꾸러미가 있다면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장가 떡을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